마가복음 9번 메시지. 노예 구주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들 세 번째. 마가복음은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전기로서의 이 복음서는 역사의 사실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기록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다섯 단어. 죄사함. 우리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 기록된 다섯 가지 사건들이 한 무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건들은 병든 자의 죄들을 사하시는 것과 죄인들과 잔치를 하시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주심과 종교적인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더 주의하시는 것과 종교의 의식보다는 고통받는 자들을 구하시는 것을 더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특별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는 죄사함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인자께서 죄들을 사하시는 사례를 보는데 이분은 노예의 형체 안에 성육신된 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장 5절에서 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서 추론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들을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비록 그분이 노예의 형체 안에 계셨지만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 곧 노예였던 사람의 형체로 제시되었다는 강한 암시를 봅니다. 그러므로 연속되는 이 다섯 가지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는 죄의 사함과 관계 있습니다. 누림. 두 번째 사례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누림입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의사이신 노예 구주는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구주와 함께하는 잔치의 누림을 봅니다. 그분과 함께 잔치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노예 구주의 선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누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림이라는 말이 이 사례의 요약입니다. 기쁨. 우리는 세 번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매우 간단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누림과 기쁨을 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의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없이는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본 요인은 신랑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신랑은 가장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우리의 기쁨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은 신랑이신 구주이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요인은 새 천과 새 포도주입니다. 새 천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은 아직 다루거나 손질하지 않은 천입니다. 이 새 천은 새 옷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새 옷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를 덮어주며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를 만족해하며 기쁨이 넘치게 만듭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있으며 내적으로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해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철학자도 2장 18절부터 22절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지혜로 주님은 놀라운 요점들을 예시하시기 위해 천이나 포도주와 같은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신랑과 새 천과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에 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새로운 덮개가 있으며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만족케 하며 우리를 기쁨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새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기쁨을 봅니다. 만족.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사건은 주님이 종교의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더 주의하신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께서 종교의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더 주의하심을 봅니다. 구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규정을 지키면서 배고픈 상태에 머무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규정들은 우리에게 항상 배고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노예 구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심지어 안식일도 포함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규정에 따라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규정들을 주의할지 모르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해 되는 것을 주의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만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 다섯 번째 사례, 즉 노예 구주께서 종교의 의식보다는 고통받는 자를 구하시는 것을 더 주의하신다는 것에 관한 사례를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자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안식일날의 구원자께서 어떤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이 종교의 의식을 주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를 구하시는 것을 관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의 역사적인 순서. 이 다섯 가지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섯 단어들을 재조망해 봅시다. 이것은 죄사함과 누림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순서를 보는지, 죄사함이 첫 번째에 오는 대신에 마지막에 온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상상해 봅시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면 맨 먼저 우리는 죄사함을 보며 다음으로 누림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는 것은 항상 누림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마가가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 배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순서에 따라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들은 마가가 제시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건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구원에 대한 누림의 실제의 순서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이 순서에서 첫 번째 항목은 죄들의 사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을 때 또한 누림과 기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뒤에는 만족과 자유가 뒤따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마가복음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순서들을 상고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떠나서는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가가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헬라어에 능통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확실히 마가복음에 있는 헬라어는 누가복음이나 바울서신에 있는 것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있는 언어가 비록 특출하게 세련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는 다섯 가지 사건들은 놀라운 순서, 즉 주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완전히 일치하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우리는 죄사함과 누림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갖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상고할 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일부라는 것을 인해 주님께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한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 있는 전개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순서를 상기시키는 자로서 나는 당신이 당신의 성경의 이 부분에 죄사함, 누림, 기쁨, 만족, 자유라는 단어를 써넣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금식. 우리는 계속해서 더 상세하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상고해 봅시다. 주님이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한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두 무리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분께 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두 무리의 제자들은 금식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종교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공허하며 배고픕니다. 그들은 그들을 만족해야 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교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로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단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는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요구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집의 아들들. 금식하고 있던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2장 19절에서 주님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혼인집의 아들들로 언급하십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분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신랑과 가장 친한 사람인 당신이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신랑을 모욕하는 것이리라. 어떤 신랑도 그와 가장 친한 사람이 그의 잔치 동안에 금식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좋은 옷으로 합당하게 옷 입고 예비된 음식을 누리는 것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2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일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묻느냐? 나는 신랑이고 그들은 모두 혼인집의 아들들로서 가장 친근한 단체의 사람이다. 세리인 마태도 혼인집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할 수 없다. 당신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인가? 아니면 주 예수의 단체적인 가장 친근한 사람의 일부인 혼인집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가? 우리는 모두 강하게 우리가 주님의 가장 친근한 단체적인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죄들을 사해 주신 모든 사람들은 혼인집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전에 세리이며 죄인들이었던 자들이 혼인집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하시는 하나님과 의사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노예의 형체 안에 있는 참 사람이신 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신격은 인성 안에 있었으며 인성은 신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인 사하시는 하나님인 이분은 놀라운 인격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간 미덕의 아름다움과 신성한 속성의 영광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한 인격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사건들은 이 인격을 묘사하는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의 인간 미덕 안에서와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함께하는 주님에 관한 묘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동일한 분이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의사인 것을 봅니다. 그분의 환자들은 여기에서 그분과 함께 잔치를 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그분을 조춤이러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놀라운 누림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주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환자들을 돌보는 위대한 의사이다. 그들은 치료되었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새 천, 새 포도주, 신선한 가죽부대. 우리가 지적했듯이 주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시는 사건에 이어 현대의 종교인들인 요한의 제자들과 고대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합류하여 금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관한 한 메시아와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와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에서 주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언급하셨으며 그분은 또한 새 천과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의 제자들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금식해야 하느냐? 그들은 신랑인 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새 천인 나를 그들의 의로 또한 새 포도주인 나를 그들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나는 의사이며 신랑, 즉 가장 즐거운 사람이다. 나의 제자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을 때 금식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덮고 그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옷이며 나의 생명은 그들을 충만케 하고 그들을 끌어오르게 하며 그들을 만족케 하는 참 포도주이다. 금식하는 대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금식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신랑이 여기에 그들과 함께 있으며 새 천이 그들 위에 있으며 새 포도주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대답, 즉 신랑과 천과 포도주에 관한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아마 복음 집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신랑이시며 우리의 의이신 그분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옷이며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 즉 의와 생명을 가진 산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신랑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우리의 의이시며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주님은 가공되지 않은 천을 말씀하십니다. 가공되지 않은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새로운, 생생한, 손질하지 않은을 의미합니다. 그 헬라어는 아그나포스로서 부정을 의미하는 아와 털을 가려내거나 비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따라서 옷을 입거나 옷을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나토로 합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가려내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마무리 짓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손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공되지 않은 천은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새 천, 즉 손질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은 천 조각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새 옷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 손질되신 후에 새로운 의복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있는 새라는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새 옷을 만들기 위한 가공되지 않은 천이었으며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이신 새 옷으로 만들어져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께 용납되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낡은 옷은 천연적인 생명, 즉 옛 창조의 생명에 의한 사람의 선한 행위와 선한 행실들과 종교적인 실행들을 의미합니다. 만일 가공되지 않은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운다면 그것이 낡은 것으로부터 떨어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분의 인생에서 주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모방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구속자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들의 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그들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주 예수의 인간적인 행위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께 용납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덮는 우리의 새 옷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간적인 행위들을 모방하여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2장 2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구절에 있는 새라는 헬라어는 네오스로 이는 시간 안에서 새롭고 최근에 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새 포도주는 활력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열광하도록 고조시키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예 구주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신랑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외적으로 우리를 장비하고 자격을 갖추게 하는 새 옷이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누리도록 내적으로 우리를 열광시키는 새 생명이십니다. 신랑이신 그분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새 옷이신 그분이 필요하며 내적으로 새 포도주이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2장 22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과 새 종교의 요한의 제자들이 붙잡고 있는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실행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낡은 가죽 부대들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의 발효하는 힘으로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열광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부류의 종교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적인 관습들과 형식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새 술을 신선한 가죽 부대들 속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선한의 헬라어 카이노스는 본성과 질과 혹은 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 숙달되지 않은 것, 곧 신선한 것을 말합니다. 신선한 가죽 부대들은 새 포도주통인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포도주는 열광케 하는 생명인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충만인 이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 그리스도,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로서 내적으로 열광케 하는 생명이며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신선한 가죽 부대로서 외적으로 새 포도주를 보존해주는 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식이나 혹은 다른 종교적인 실행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용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사이시며 신랑이시며 가공되지 않은 천이시며 새 포도주이신 그분, 즉 살아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신선한 가죽 부대, 즉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